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에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10장. 나 바울은 부드럽고 너그러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는 약하나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줄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처럼 속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는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의 무기는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로 인간적인 논쟁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온갖 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기독교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나면 우리는 그때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앞의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도 자기 못지않게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대하여 내가 좀 지나칠 정도로 자랑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랑이 좀 지나쳤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지들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는 힘이 있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를 직접 대해보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축에 끼어들거나 그들과 견주어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잣대로 하여 스스로 재고 자신들을 표준으로 삼아 거기에 스스로를 견주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맨 처음 그 먼 곳까지 여러분을 찾아간 사람들은 우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러분이 도시 너머에 있는 지역에 가서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자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십시오.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15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재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재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재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재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재물이 수당 한 마리면 곡식 재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재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재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수소 한 마리나 수장 한 마리나 양떼나 염소 가운데서 작은 짐승 한 마리나 이렇게 한 마리씩만 바칠 때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준비하는 것이 한 마리가 넘을 때에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함께 바치는 재물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누구든지 본토에서 난 사람들이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가져올 때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못 묻혀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바칠 때에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나 같은 율례가 적용된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외국인들도 주 앞에서는 너희와 같을 것이다.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난 양식을 먹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가 실수하여 나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곧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나 주가 명한 그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회중은 수송아자 한 마리를 번제물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서 바치고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죄를 속하여주면 그들은 속죄를 받게 된다. 그것은 실수로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과 속죄제물을 주 앞에 가져와야 한다. 모든 백성이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과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함께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주 앞에서 실수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해 주면 그는 속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실수하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가 본토 출신 이스라엘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든 같은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나무 하는 일을 본 사람들은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그냥 가두어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사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저철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세 사람과 예수도와의 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 형태의 믿음 생활과 대비되어져서 생명에 걸린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주님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명하시지만 그의 반응은 자신에게는 주님을 따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처리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면서 사실적이고 고백과 실제적 삶과의 괴리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과 현실과의 차이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과 행동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적이거나 사실적이지 못하면 그 고백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경계하신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57절에서 58절 말씀 중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저철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런 고백과 같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실 이는 우리 신앙인들 모두의 고백이요 각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당장에 영광을 결과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 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라는 요청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불이익과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와 세상적인 복을 선전함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어도 차이가 없더라고 말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현실과 각오와 다릅니다. 당시 복음 시대의 고난을 잊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환상적인 기대와 고백을 듣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주님은 사실적인 상황을 인지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괴리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도와 현실의 차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회를 갖거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이러한 약속을 아주 가볍게 잊어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는 고백은 영광뿐만 아니라 계산됨이 없이 어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모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각오와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주님을 향한 삶의 헌신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읽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59절에서 60절의 말씀 중심으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하는 요청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네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유브라데 바로 강 위에 하란까지 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아버지가 드디어 죽자 비로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초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아무에게나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인륜과 세속일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함을 일깨우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할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계명으로 강조되고 있는 교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상반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7장 10절,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인용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엇이 귀중한가를 바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나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주님께서 일찍이 그를 따르는 자들 향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을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엄청난 초청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의 초청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의 경조사가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61절에서 62절 말씀 중심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도 스스로 주님을 좇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먼저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 사실적으로 가족의 관계에서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가족을 떠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당부하신 바 있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엄격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가족 모두가 나 자신이 예수들을 믿는 것을 허용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을 주님 앞에 오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미루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란 세상에서도 역시 합당치 않음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직 서투른 농사꾼의 실제적인 비유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진 마음과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를 책망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어리석어서 세상 속에서조차 어떤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일을 민첩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자동차의 역주행이나 뒤로 운행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위법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믿음 속에서도 경계되어야만 하는 엄청난 위험천만의 모습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이죠. 우리 모두는 믿음 속에서 인생이란 흔적을 바로 갈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뒤를 돌아보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뒤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경조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고 가족관계가 장애가 되고 인생과 믿음의 역주행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압은 없어졌지만 내면적인 걸림이 너무나 많은 때입니다. 주님을 따르러 나섰다면 이제 뒤에 두고 가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롯의 아내처럼 소돔성에 두고 가는 것들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남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 해 살아갑니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립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립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사랑합니다. 성전에 계시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도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비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구약을 연구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연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그에게 전해준 교훈과 그의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성경을 가르쳐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주의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 곧 구약을 안다면 그것이 디모데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듯 구약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마침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